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문맥상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읽어나가실 때 문맥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묵상하는 중요 구절이 있으면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적어도 한 서너 절까지는 참고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구절에 밝혀진 진실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명령은 사실 1장 27절에서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빌립보 교회 너희에게 적용하면은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허영하는 마음 가지지 말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참혹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 그분께서 지금은 모든 사람이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높여질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주님이 되셨다. 그분께서 빌립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 화목하는 것이 합당하다. 12절 13절 여기 문장은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동사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나니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문장 가운데 주동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읽고 있다. 그게 주동사란 말이에요. 방문했을 때 그것도 동사이지만 여기에 두 문장 가운데 주동사는 이루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우리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믿고 거듭난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사람이 살다 보면 충돌 일어날 수 있고 의견 불일치 일어날 수 있는데 다른 동호회,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반응하지 말고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너희는 다르게 반응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지난 복음으로 너희가 믿었고 신앙하는 그 삶을 출발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런데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고 갈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갇혀있든지 석방되든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과 협력해라. 내가 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중국 공산화 과정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완전 외부와 차단이 되고 그리고 수십 년이 흐릅니다. 영적 기도를 하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한 상태에서 수십 년이 지나요. 그 중국에는 이전과는 다른 정치체계,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많은 서구의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가 멸절되었겠거니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순수 복음을 붙은 수천만의 중국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의 역할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지나가기 전에 12절 후반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빌립보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해서 이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구별된 무리들, 그를 성도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편지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미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러면 구원이 얻는다가 아니고 구원받은 너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자, 이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을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아주 영광스러운 이 본문을 우리가 상고했더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진실이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 본질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이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염두에 두셔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되 그렇게 낮아질 수 없는 처음으로 낮아졌어요.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모든 이름이 모든 이름 가진 존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주라 신할 수밖에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세요. 왕이세요.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둘러싸고 있는 그 빌립보 사람들, 무수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믿었다. 감격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교회로 모였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이슈로 말미암아서 의견의 불일치가 생겼고 충돌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세상에서도 동호회 단체 모임 의견 충돌 불일치 있을 수가 있다. 너희들에게도 다른 배경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임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했다. 그런데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주가 너희들을 구원하신 목자께서 지금 너희 교회 가운데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지금 그분이 다스리신다. 오늘 이 본문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지 달라야 되는지 나의 삶에 엄청난 현실이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 엄청난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 아까 말씀드린 주동사가 이루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카테르가즈마이라고 하는 헬라 동사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가장 합당한 단어가 워크아웃입니다. 워크아웃. 움직여서, 일을 하여서, 노력을 기울여서 정해놓은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 그게 워크아웃이에요. 헬스클럽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몸은 이 오장육부, 뼈, 근육, 호흡계통, 이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근데 움직이지 아니하고 계속 있으면 몸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 이러면은 안 되겠구나 하고 헬스클럽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 행위를 워크아웃이라고 그래요. 워크아웃. 이 워크아웃이란 단어가 기업에 가끔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체, 어느 조직의 워크아웃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조직이 지금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 직원들을 뭐 30% 감축한다든지 아니면 임원 구성을 재편성한다든지 워크아웃 해요. 그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인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자르고 저것을 자르고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몸이 이 키를 가진 남자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이면 이 정도의 상태는 비만이고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불필요한 지방층들을 태우고 잘라내고 근육을 형성하는 것, 워크아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워크아웃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라. 내 삶의 여러 국면에서 주님 보시기에 손댈 곳이 참 많다. 손대자. 이거는 태우자. 이건 잘라내자. 주님께서 이것을 지휘하신다.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지수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삶을 주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다. 그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너희 삶에 인도하실 텐데 이 부분은 줄이고 이 부분은 힘들지만 나를 따라서 훈련함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쨌든 보는 관점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는 마련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죠.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언니와 여동생. 언니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영적인 워크아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여동생은 교회 출석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니까 언니 부부와 동생 부부가 만나서 대화하면 뭔가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삐걱거림이 있어요. 동생은 재산 증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차 바꾸는 것 그리고 외모에 대한 자꾸 주제를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그런데 언니는 이전에는 이것이 편했는데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생각 세계 가운데 워크아웃이 일어나면서 이 대화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래서 거룩한 워크아웃이 진행될 때 합당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은 내 영혼의 워크아웃, 가장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는 이 작업에 순종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렵고 들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워크아웃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각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괜찮은 직장을 좋은 직장을 얻는 것,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 얻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삶의 워크아웃, 이것을 실행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은 직장,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괜찮은 직장에서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은 어떠한 사업체, 어떠한 지위, 어떠한 명함에 뭐라고 인쇄되었는지 그게 중요해요. 주님의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그 사람은 그가 하는 사업체 가운데 주님께서 왕이시냐,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반영된,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그 상태로 주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13절에 이렇게 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랬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3절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없다고요. 12절에 있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데 무엇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도 주시면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하시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다. 자, 이거 성경을 제가 쭉 비교를 해보다가 이 단어를 잘 살려낸, 13절에 있는 행하시는 이 부분을 잘 살려낸 한 번역본을 찾게 되었어요. The Voice라는 번역본인데 여기에는 헬라 원문의 느낌을 잘 잡아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 Because God is energizing you so that you will desire and do what always pleases Him. 그렇게 되어 있어요. God is energizing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에너지를 다하고 계신다. 뭐 하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너희가 desire, 원하고 do, 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더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협력해라. 너희 부르심을 워크아웃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12절과 13절의 헬라 원어 분석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이 희락을 느끼는 것,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너지를 부여하고 계신데 나에게 소원이 생기도록 또 역사하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선택과 그 주님의 열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초청에, 거룩한 갈망에 노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 내면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설득하고 계시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조용한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징계의 형태로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철저히 우리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협력. 학교 생활은 학생에게 중요합니다. 학생이 공부합니다. 학생 자신이 공부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도시락을 챙긴다든지 용돈을 준다든지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을 한다든지 돕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뭔가 낙담해 있다든지 하면은 다가가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동기를 부여합니다. 대화해주고 격려합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이것이 아주 크게 부각될 때가 있고 또는 어떤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는 책임, 의무, 행동, 반응 이것이 크게 부각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도교회에 주신 권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잠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볼로파, 바울파로 분쟁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뭐 중요하냐? 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볼 때 아볼로와 바울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볼로와 바울만 있고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이 없었다면 안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만 있고 바울과 아볼로 없었다면 이것 또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시편 97편 17절에 여러분들은 찾지 마시고 이 구절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하나는 솔로몬의 시이고 하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127절 죄송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강조점이 어디가 있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이 역할이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반면에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 17절에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사람들의 손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 행하는 손에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손을 두고 행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면서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래요. 워크아웃 하래요. 우리를 보고 애쓰래요. 완성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달려가라고 명령을 해요. 제가 가끔 사역을 하면서 과거를 회고합니다. 근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어요. 옛날에 27년 전에 신학할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를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고 신학교에서 유구하는 학점을 따는 뭐 점수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냥 신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이제 패스하고 지나갔더랬어요. 그때 아주 좀 잘했더라면 아주 그 필요를 알고 심도 있게 그 원어를 마스터해 놓았더라면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목회하고 또 이곳 뉴질랜드에서 사역하면서 자꾸 지금 뒤늦게야 헬라 문법책 사보고 히브리어 문법책 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그때 지나가도록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도록 섭리되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때 몇몇 교수님들이 여러분 그 미국 교수님들 권면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원어가 자연스러워지도록 시간을 내십시오. 한두 사람이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섭리적인 부르심은 저의 삶 가운데 부르심을 완성해가는 이 워크아웃에는 그 시즌 때 원어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이것을 실험하는 것이었어요. 그 교수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지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에 의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환경 가운데 그분의 거룩한 열심으로 뭔가를 일하고 계세요. 변하지 않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때 순종했던 것이 잘했구나라고 기뻐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저는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했는가, 이 부분에 문맥을 존중하면서 상고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나 중심적인 그러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과정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 너 잘 된다. 잘 풀린다.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 맞아요. 진실이에요.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건이라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야 할 목자, 내게 지시를 내리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삶을 회고해 보건대도, 목사가 되었어도 내 삶에 주인이 있다는 이 진리를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몰라요. 그 왕께서 묵상을 하면 거대한 존재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 가운데 이것이 현실에서 있어요. 그런데 내 삶, 내가 시간을 채우고 어떤 기회를 사용하고 인생을 바라보고 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에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로마서 10장 9절, 이거는 뭐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매주 들었던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드렸던 2년 정도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설교가 끝날 처음에 목사님의 구원 초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 오늘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이것을 따라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박수치면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가서 등록하는 그 카드라든지 그 다음을 안내하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이후라도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면, 주인으로 따르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혼자 내 힘으로, 내 속에 오른 대로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구원받고 나면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원한 대로 내 인생을 꾸려나가요. 그 주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부분인지, 아니면 없는 부분인지. 왕 되신 그분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이름들이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내 삶 가운데 무기력과 내 삶 가운데 재미없는 이 삶이 진행되는 것일까? 왕 되신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피곤함이 나를 지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언젠간 천국에 갈 것이지만 그분의 다스림이 배제되는, 그분의 목자 되심이 고백은 하지만 살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가 공고한 거예요.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운전자 대신 주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조수석에 있거나 뒷좌석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조용히 하라고, 주님을 조용히 시킨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께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두려워요. 말하기가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걸만한 진정한 목자가 생겼습니다. 나를 위해서 전부를 들이신 왕을 우리는 보유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이제 현직 황제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을 이어받은 뭐 아들이라도 좋습니다. 아들 황제가 이제 새로운 차기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살아있는 그 황제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죽은 아버지 황제나 선왕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이 되었다라고 지금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으니까. 물론 90년대 되면은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살아있으면서도 황제의 신격화를 요구했지만, 그러나 네로라든지 그 이후에 기독교 한 5, 60년간에는 살아있으면서 신격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죽고 나면은 신격화시켰어요. 이유가 뭐냐면 선왕이 아버지가 신이 되면은 지금 살아있는 나는 그 신격화된 존재의 아들이기 때문에 통치의 정통성이 부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구원자, 헬라어로는 소테르라고 하고요. 주, 교리오스, 복음, 유앙겔리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황제에게 사용된 단어였어요. 복음 우리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쓰는데, 황제의 군대가 적군을 쳐부시고 승리하면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유앙겔리온. 어떤 공경에서 힘든 어떤 상황에서 로마 황제가 손을 써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자 소테르라고 불렀어요. 이런 로마 제국의 식민 도시에 사도 바울이 걸어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기 엄청난 소식이 있다. 유앙겔리온이 있다. 그것은 전쟁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십자가 승리의 소식이다. 이미 있는 유앙겔리온, 황제에게 통하는 이 단어를 그보다 상위 근세인 우리 주님께 적응해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기 구원자 소테르가 있다. 로마 황제가 아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여기 그리오스, 주가 계신다. 가이사르가 아닌, 가이사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진짜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 복음을 가는 도시마다 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시민들을 선동하여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서의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Another king whose name is Jesus. 이 메시지가 그 도시들을 뒤흔들어서 불편하게 했습니다. Another king whose name is Jesus. 예수라 하는 다른 이름, 다른 왕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상고해보고 우리 마음에 이 부분을 새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최고 권력이세요. 최고 권세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세상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권력은 자기 권력을 더 누리기 위해서 백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권력이에요. 대부분. 아무리 잘해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인데 정치적인 적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이죠. 사울 왕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우리 회사의 공적인 그 카드, 그걸 법인 카드라고 하잖아요. 회사에서 법적인 용도, 공공의 용도를 가지고 사용할 때 그 카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 카드를 가족 외식에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자기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자기 권력을 더 누리기 위해서 백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남용해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세바와의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리아를 죽입니다. 자기 권리를 거기서 데미지 입지 않도록 당사 모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요. 좋은 왕인데 자기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의 권리를 유린했던 것이죠. 로마 황제는 대부분 부패한 권력이었고 백성의 유익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황제 명령은 이러한 부패한 권력을 가진 황제 명령은 대부분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존중되고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상 가운데 권력 남용이 없는 권력 있을까? 권력 남용이 없는 권력. 그 권력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순종하는 자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권력.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단 말이야. 이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시란 말이야. 이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고자 하셨고 그리고 왕이시란 말이야.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작은 권력도 그것을 부풀려서 군림하려고 하는데 거대한 최고 권력을 가진 그분께서 어떤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그 복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없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나에게 명령을, 그분의 지시를,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겠죠. 때로는 지시의 형태로, 때로는 설득의 형태로, 때로는 법의 형태로 말씀하고 계시겠죠. 왕이시니까 통치하지 않을 수 없고 왕이시니까 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왕이시니까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믿으시니까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부작용이 없는 거대한 권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권력 남용이 없는, 오히려 정반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 완성이 되어져 가는 시편 119편 97절, 시편 119편 92절 이 두 구절에 보면 이 시각에서 시편 기자의 글을 읽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뭔가 고백을 합니다. 저 여러분은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불편을 느꼈습니다. 내 경험은 그게 아닌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하지 않는데 모든 법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법은 결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사랑스러운 교통법규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그 국방의 의무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세상의 법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를 읊조리나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법이 즐거움이 되어요? 그런데 그 명령권자가 어떤 어떤 불인지가 밝혀지면 다릅니다. 그 법을 그 왕께서, 그 주님께서 자기의 권리를 영광을 제한하기까지 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음성이라면 달라집니다. 즐거움이 될 수가 있고 그 주의 법이 사랑스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을 목자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명령권자인 주님께서 철저히 그 백성의 유익과 복지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을 내리신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이 찬양 가사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스스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갈 때, 협력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갈 때,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이 제정해 놓으신 그 길을 갈 때, 주님께 희락과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는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반향이라도, 조그만 물결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부르면서 내 삶 가운데 워크아웃, 작은 재편이라도 일어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다 일어나 주십시오.